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공항 연쇄 폭탄 테러 사건 용의자들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출신 국적자라고 터키 당국이 30일 밝혔습니다. 터키 당국자들은 여전히 이번 테러 공격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터키 경찰은 이스탄불 내 16곳을 급습해 공항 폭탄 테러 사건 용의자 13명을 체포했다고 터키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당국이 서부 해안 도시 이즈미르에서 시리아 내 ISIL과 연계된 혐의로 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ISIL의 재정과 모집 등을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IL은 아직 이스탄불 테러를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터키 공항 테러로 44명이 숨지고 2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6%포인트로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폭스뉴스가 최근 선거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44%, 트럼프의 지지도는 38%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5월에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를 3%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지만 6월 초 이 같은 수치는 42% 대 39%로 다시 뒤집혔습니다. 이와 함께 CNN의 최근 5차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으로 보면 클린턴 후보 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6%와 40%로 역시 6%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 반대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학과 경제, 문학, 화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 학자들로 구성된 10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30일 워싱턴에 있는 그린피스 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서한은 그린피스가 비타민 결핍을 막기 위한 유전자 조작 쌀 종자 개발에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특히 그린피스가 반대하는 이른바 황금쌀은 비타민 A 결핍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비타민 A 결핍은 아프리카와 동남아 빈곤층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전적으로 조작된 식품을 유전자 오염으로 규정해온 그린피스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 같은 서한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외곽에서 30일 경찰 차량을 겨냥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 차량에는 경찰 후보생들과 훈련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시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반인륜 범죄라고 비난하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자살 폭파범이 폭탄이 적재된 차량을 몰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지난주에도 카불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서 일하는 네팔 경비 요원들이 탄 차량에 자살 폭탄 테러를 가해 14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30일 2016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새로 8개 나라를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새로 지정된 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미얀마, 아이티, 지부티, 파푸아뉴기니, 수단, 남미 북동부의 공화국 수리남입니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이렇다 할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올해도 3등급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1등급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신매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올해 보고서는 인신매매 방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각국 정부는 비정부기구 등과 함께 무고한 시민이 인신매매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입니다. 2016년 7월 1일 금요일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대사들이 UN 본부에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If the DPRK has no intention of giving up nuclear weapons through negotiation, then the only way left.
존 브래넌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난히 고집불통이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14년 연속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UN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대사들은 제재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UN 회원국들의 철저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 30일 열린 세미나에서 오준 한국 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2270호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대사는 특히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협상 등을 거쳐 결과적으로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대화를 통한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f the DPRK has no intention of giving up nuclear weapons through negotiation, then the only way left is to make it tougher and more costly for DPRK.
북한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 개발을 어렵게 하고 비용을 높여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재고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오 대사는 제재는 그 자체가 끝 혹은 처벌은 아니라며 북한의 정책을 바꾸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는 제재의 기간만 늘릴 뿐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 each nuclear test and ballistic missile launch, the DPRK is improving its ability to carry out a nuclear attack in the region and also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기술은 진보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유엔 회원국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파워 대사는 2270호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270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해 북한이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화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2270호의 주요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서 회원국들이 잘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를 잘 이행해야 하며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은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화물 검색 규정의 경우 항공기와 선박, 차량, 기차는 물론 북한으로 향하거나 나오는 개인의 여행 가방도 검색 대상이라고 파워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또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과 철, 철광석 등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해외 은행 내 북한의 계좌 등을 폐쇄하는 금융 제재 내용도 회원국이 잘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행에 있어서도 회원국들이 단합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s the only way to truly ensure the DPRK's sophisticated and global procurement supply chain is disrupted.
각국의 단합된 대응으로 정교하고 국제적으로 뻗어 있는 북한의 조달망을 끊고 궁극적으로는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도 끝내야 한다고 파워 대사는 밝혔습니다. 베쇼 코로 일본 대사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게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Now it's really, really importa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peak in unison, speak together to say no, you can't.
베쇼 대사는 북한과 교역량이 적거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나라여도 2270호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명시돼 있다며 이행 보고서 제출을 통해서도 북한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층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돕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금융과 인적 왕래, 물자와 기술 이전, 해상 항공 운송 부문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 현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은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금융 부문에서 이번에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개인 16명과 기관 12곳에 금융자원이 이전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금융자산과 재원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은행들이 일본 내 지사를 통해 은행 면허를 신청하거나 일본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지점이나 사무소 개설을 신청하는 것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금 등 귀금속의 대북 수출입을 용도에 상관없이 금지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인적 왕래와 관련해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개인 16명이 일본에 입국하거나 일본을 경유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을 대신해 일하거나 이들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개인 또는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개인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의 사무소나 이들을 대신하거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기관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물자 이동과 기술과 훈련 등의 이전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대학과 다른 연구기관들의 북한에 특별한 훈련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삼가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항공 운송과 관련해 북한 관련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고 관련 기관들의 북한 선박의 등록과 북한 선적 이용의 승인 그리고 북한 선박의 소유와 대여, 운용 등을 삼가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선박들과 북한과 관련 있는 선박들의 일본 항구 입항을 금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취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2일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유엔 회원국의 90일 이내인 6월 2일 이전까지 안보리사나 대북 제재위원회에 각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이행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회원국은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35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존 브래넌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유난히 고집불통이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2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외교협회 강연에서 김정은이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것이 국제사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합할 것이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국제사회는 북한을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북한 주민들을 돕고자 한다며 김정은은 핵 등 군사 능력을 추구할수록 자신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훼손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이 6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지원 중에는 영양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기간 중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총 3,4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OCHA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31만 달러에 비해 60%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지난 한 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보다도 100만 달러 증가한 겁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원조국과 국제기구, 민간 구호단체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액을 3,30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올 상반기 지원국 수도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유엔과 6개 나라가 지원을 한 반면 올해는 유엔과 유럽연합을 비롯해 7개 나라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 대북 지원을 한 스위스와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가 올해도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올해는 지원을 하지 않은 대신 인도와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각각 1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액수로는 스위스가 약 920만 달러로 가장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분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분유는 현지 식품공장에서 슈퍼시리얼, 즉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첨가된 혼합 영양 강화 식품으로 가공돼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이어 유엔과 유럽연합이 각각 800만 달러와 360만 달러를 지원해 뒤를 이었습니다. 유엔은 올 상반기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의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를 통해 자금 부족 긴급 지원금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200만 달러를 지원했던 것에 비해 4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 지원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영양 지원 사업으로 전체 70%인 2,400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보건 사업에 475만 달러, 식수위생 사업에 18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원조국과 국제기구, 민간 구호단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교역이 전달에 이어서 4월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북한과 미국 간 교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 기간 두 나라 사이의 교역액은 전무했습니다. 이로써 미북 교역액은 올 2월부터 3개월째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미북 교역액은 2만 1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교역액의 약 4.5%에 불과하며 그나마 전액 미국의 대북 수출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품은 의료기기로 이는 정식 교역 품목이 아닌 민간 지원품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은 약 4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북 수출액 가운데 80% 이상은 민간 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 밖에 식품과 닭 등 가금류가 북한에 소액 수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5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산업안보국이 건마다 심사하며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 국무부가 14년 연속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이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30일 발표한 2016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03년 이후 1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강제노동과 성매매 대상이 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을 수감하고 있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은 열악한 환경 아래 장시간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지역별로 노동 교화소를 운영하면서 수감자들에게 단기간 동안 중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된 많은 북한 노동자들도 강제 노동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한 기후 조건 아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철저한 감시 속에 이동과 소통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탈출할 경우 북한 내 가족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임금의 극히 일부분만 받고 그나마 귀국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당국자들의 협박과 착취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목적지 국가에서 인신매매 취약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 탈출한 약 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여성과 소녀들 중 상당수가 강제 결혼과 매춘, 가사 노동 등 인신매매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송환돼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을 중단하고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사형이나 가혹한 형량 선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북송된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인신매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인신매매범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노동자를 인접 국가에 파견할 때 투명한 양자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작업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직장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함께 알제리, 미얀마, 이란, 러시아,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27개국을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14년 연속 가장 좋은 등급인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성매매 축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성매매 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한 데 대해서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국무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3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한마디로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된 것이라면서 노동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어 국무위원회 등이 신설되고 일부 체제개편이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집중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전반적으로 7차 노동당 대회의 후속 조치에 충실한 행사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통일부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상 국가화를 위한 시도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신설된 국무위원회는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노동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기관인 국무위원회를 매개로 구체화되고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국무위원회가 기존 국방위원회의 기능에다 외교와 통일, 경제 분야로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대남 업무를 관장하던 당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시킨 것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유화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통일과업 관철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에 따라 통일전선 차원의 유화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서는 박봉주 발탁 등 나름대로 5개년 전략의 수행체제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아래서 외부 투자 없이 북한이 내세우는 자강력 제일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한국통일부의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은 3대 세습을 사실상 완성하고 정상적인 국가의 모양을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국무위원회 신설과 김정은 위원장의 위원장 추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당정군, 즉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 군 최고사령관 등 삼각체계의 최고 정점에 올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가 설립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추대됨으로써 북한 3대 세습의 리더십이 완성됐다는 평가입니다. 30일 북한 관영 매체들에 공개된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김정은이 맡게 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영도자이자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게 됩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안찬일 박사입니다.
노동당에서 노동당 중앙위원장의 최고 지도자라면 국가기구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내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이 국가의 수반이다. 명실공히 당정군을 김정은이가 최고 정점에 차지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리더십은 체계적인 완성을 보았다.
안 박사는 기대했던 세대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방위원회 폐지와 함께 리용무, 오극렬 등 원로들을 자동 퇴진시킨 만큼 당분간 북한은 김정은 시대 정착 과정에 기여한 원로와 중간 세대들을 함께 끌어안고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갑식 북한연구실장도 수령 중심의 당 국가체제인 북한에서 수령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선 당, 정, 군 세 곳에서 모두 최고 지도자 위치에 올라야 한다면서 이번 국무위원장 추대를 통해 김정은의 제도적 리더십이 완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존의 국방위원회가 김정일 시대 군 중심의 비상관리 체계였던 만큼 국방위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건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 실장은 해석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역시 이번 국무회의 신설의 가장 큰 핵심은 정상국가화라며 국제사회에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최고 기구가 국방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란 지적입니다.
기존의 국방위원회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체계잖아요.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최고의 기구가 국방이라는 개념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도 비정상적이죠. 이제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나오려면 정상적인 국가에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울러 북한 국무위원회 관할에 국방, 외교, 경제, 대남 선전선동까지 포함되는 등 한국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확대판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 NSC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통령과 같다고 김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김일성이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 제정을 통해 선출된 공화국 주석 또는 국가 주석직과 사실상 유사한 직책으로 보인다고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평가했습니다. 북한 국무위원회엔 과거 국방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던 박봉주 내각 총리와 함께 최룡해 당 비서, 김기남 선전선동 담당 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영철 대남 담당 당 중앙위 부위원장, 리수용 국제 담당 당 중앙위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 박사는 이와 관련해 국무위원회는 기존 국방위원회의 역할에서 나아가 군사뿐 아니라 경제와 청년 정책, 선전선동과 대남정책, 대외정책 등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김정은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이전의 국가직 직책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임무나 권한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국방부문의 중요 간부 임명 또는 해임이 국가의 중요 간부 임명 또는 해임으로 바뀌어 인사권이 대폭 확대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신설된 북한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최룡해 당 비서, 박봉주 내각 총리,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당 정군을 대표하는 핵심 인물 3명이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선전 담당 김기남 부위원장을 비롯해 군수공업 담당 리만건 부위원장, 대남 담당 김영철 부위원장, 국제 담당 리수용 부위원장 등 당 인사들과 리용호 외무상,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 8명이 국무위원으로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정책 변화 여부에 대해서 미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또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의 핵 무장 위협 등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에서 29일 한반도의 안보 도전을 주제로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제한국학회 등 여러 단체가 이틀 일정으로 공동 주최한 이 회의에선 첫날부터 중국의 대북정책 진단과 대응을 놓고 다른 견해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been no fundamental change in China's approach to its neighbor, and largely because that approach serves vital Chinese interests.
북중 간의 여러 불편한 이견들이 존재하고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과거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창 변호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을 중국의 야망을 거의 다 가로막는 적수로 보고 있다며 당장 북한 정권의 붕괴를 돕거나 좌시해 미국을 도울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hinese are not about to let the Korean state fail. North Korean provocations completely make sure that they tie down American forces.
북한의 도발이 동북아에서 미군을 올가매게 하고 중국이 주의하는 분야에서 미국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게 할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카드인데 중국이 이런 북한을 쉽게 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창 변호사는 그런 증거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유엔이 제재를 가한 북한 선박들이 지난주부터 중국 항구에 입항하고 있고 북중 국경에선 제재 대상 물품들이 버젓이 북한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경우 단기적으로 구조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 변호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역시 아버지처럼 이런 중국의 속내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체면을 구기면서도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 국내의 경제와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라며 이런 국면이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좌시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의 앤드류 스코벨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와는 분명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want to send a signal to North Korea that China is not amused. China is very dissatisfied with what North Korea is.
중국은 과거 대북정책에 있어 안정과 평화, 비핵화 순으로 중시를 했지만 지금은 안정과 비핵화를 직결시키며 북한 정권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스코벨 선임연구원은 여론을 중시하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중국 관리들 또 대중이 온라인에서 각각 비판적으로 논쟁하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달라진 현상이라며 이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베이징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견해는 최근 미국 관리들이 중국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의 토마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주 한 토론회에서 중국의 대중과 군대, 외교관, 전문가 그리고 중국 정부마저 김정은 정권의 행동이 중국의 국익에 얼마나 위험한 타격을 주는지를 점점 더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런 지적들이 수사에 불과할 뿐 중국의 대북 정책은 수십 년간 결코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에게 유일한 영향력이 있는 미국과의 관계 진전에 따라 대북 카드를 사용해 한국을 어려움에 계속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China has never taken any clear-cut position in this regard.
김태우 전 원장은 북한을 핵국가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 정권의 불안정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반복되는 위선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매우 특별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장과 동아시아의 핵확산 위협 카드를 사용해 중국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행사 후 비웨이에 그 이유를 보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뭐 사사건건 맞대응을 하는데 미국한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다루기 위해서 중국이 기회만 되면 북한을 카드로 사용한다. 그 카드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들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카드거든요. 네. 이런 가능성은 이미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비춰져 있었어요. 네. 이런 구도를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중국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북핵 제재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하고 다른 접근을 제안한 것이죠.
하지만 이날 회의를 공동 주최한 국제한국학계의 브루스 벡털 회장은 VOA에 한국의 핵무장론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발상이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at's ridiculous. That's just silly. South Korea doesn't need a nuclear weapon. Well, China's not going to change their policy on North Korea until North Korea collapses.
벡털 회장은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한 어떤 방법을 써도 대북 정책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핵무장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붕괴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난 6개월간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서 안전 결함 판정을 받은 비율이 100%에 달했습니다. 단 한 척도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정선 조치 비율도 다른 나라 선박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적 선박은 모두 129척. 이 중 검사를 통과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BOA가 아태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의 선박 안전검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 선박의 결함 발견율은 100%였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주로 항해 안전장치와 비상시스템 결함을 비롯해 서류 미구비, 환경오염장치 미비 등의 이유로 이 같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북한 선박을 점검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두 곳으로 129척 중 90척은 르자오와 얀타이 등 중국 항구, 나머지 39척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외에 아프리카 토고와 오세아니아 마이크로네시아의 선박들도 100% 결함 발견률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결함 비율이 높았던 만큼 개선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운항을 금지하는 정선 조치 비율도 높았습니다. 지난 1월 12일 민해호가 중국 르자오항에서 총 16건의 안전결함을 지적받아 정선조치를 받은 이후 라남 2호와 손봉 1호, 새날 3호 등 모두 10척의 발이 묶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선조치가 내려진 곳은 모두 중국 항구였습니다. 북한 선박 내 결함 발견과 정선 비율이 높은 건 북한 선박의 노후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정선조치를 받은 선박 10척 중 동산 2호와 남포 9호를 제외한 8척이 건조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연식이 가장 오래된 손봉 1호는 1982년 건조돼 올해로 34년째 운항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된 선박을 운용하다 보니 각종 안전장치에 결함이 발견되고 또 선박 내 시설의 유지와 보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선박들은 대부분 2000년대에 건조돼 결함 발견률이 적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총 40척의 선박이 검사를 받았지만 운항 정지 조치를 받은 배가 단 한 척도 없었고 한국은 957척 중 8척, 일본은 136척 중 2척뿐이었습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국제협력기구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캐나다와 호주, 러시아, 칠레를 포함한 태평양 주변국 등 모두 2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북한 등 5개 나라는 옵서버로 등록돼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의 약 70%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에도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 294척 중 293척이 통과하지 못해 결함 발견율 99.6%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단둥에 자리 잡은 북중 호시 무역구에 설치된 세관이 시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개점 휴업 상태로 알려졌던 단둥 호시 무역구가 이를 계기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는 북중 호시 무역구 세관이 26일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했다고 최근 시 인터넷 웹사이트에 발표했습니다. 단둥시는 1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호시무역구에서 세관을 시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시무역은 중국 정부가 자국의 변경 지역들이 이웃나라들과 원활한 교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행하는 변경 무역 제도의 하나입니다. 단둥 호시무역구는 지난해 6월 허가를 받은 뒤 10월에 현판식을 열고 개장했습니다. 북중 호시무역구가 있는 단둥시는 북중 총 교역량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양국 간 최대 교역 거점이고 호시무역구가 들어선 지역은 중국이 전액 부담해 건설하고 있는 신압록강 대교의 단둥 쪽 출발점입니다. 단둥시 계획에 따르면 총 4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땅에 들어설 호시무역구는 상점과 창고 등 5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관련 당국은 이곳 호시무역구 건설에 약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호시무역구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교역할 수 있으며 하루 8천 위안, 미화 1260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정부와 단둥시 당국은 이 호시무역구를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한국도 참여하는 새로운 무역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단둥 호시무역구는 북한 쪽 업체의 참가가 저조해 중국 측 기대와는 달리 거의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단둥시 정부가 그동안 호시무역구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건설했고 무역구 안에 입주할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세관 시험 운영을 계기로 단둥 호시무역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남양과 마주한 중국 지린성 투먼시도 지난 2010년 북한 주민들의 무관세 교역을 허용하는 호시무역 시장을 개장했지만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개장식 날 하루만 문을 연 뒤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6.25 한국전쟁의 의미와 한국의 발전상을 디지털 교과서로 만들어 미 전역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업이 지난주 출범했습니다. 6.25 전쟁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통해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승리한 전쟁임을 다음 세대에 가르친다는 취지인데요. 6.25 한국전쟁 유업재단과 미국 최대 사회 역사 과목 교원단체 가운데 하나인 전미사회학협의회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유업재단 이사장인 한종우 미 시라큐스대 교수를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학생들이 세계 역사 또는 모든 그 학교에서 받는 수업을 종이로 만든 그 교과서를 택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교과, 미국 세계 역사 교과서에 있는 한국 전쟁 부분이라는 게 딱 한 문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드라이하고,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여태까지 한국전 참전용사 재단의 인터뷰를, 참전용사 인터뷰가 한 800개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전쟁 중에 찍었던 사진, 일기, 편지, 뭐 이런 모든 거를 모은 게 한 8천여 점이 됩니다.
네네.
그것들을 전부 동영상으로 구현을 해서 한국전쟁이 무엇이었고,
네.
또 미국에서 참전한 용사들의 그 자세한 참전 경험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그 참전 용사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들의 네. 찍었던 사진, 그리고 그들이 참여했던 전투,
네.
지역 이런 것들을 전부 동영상으로 지도를 예. 그리고 문자를 넣어서 한국전쟁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자료들을 쭉 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백발이 선연한 이 참전 용사들이 당시의 상황들을 증언하는 그 동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60년 전에 일어난 전쟁이고요. 이때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8, 90대 노인이 됐는데 이런 분들을 다 인터뷰하는 작업도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작업은 상당히 어려웠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분들의 지금 평균 연령이 한 86세 정도 되고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한 5, 6년 후면 사실은 다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연령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사실은 전 미국을 전 50개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을 한꺼번에 인터뷰를 하려면 미리 모든 것들을 섭외해야 되고요. 또
예.
먼 길을 가서 여행 많은 비용을 들여서 먼 길을 갔는데 한두 명만 하고 올 수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전부 섭외하고 준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참전용사협회가 있습니다. 한국전
예.
참전용사협회. 그 뭐 협회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저희 사업을 아주 100% 지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여태까지 또 그동안 쌓았던 친분,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아주 효과적으로 사실은 어렵지만 아주 용이하게
네.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사실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을 해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만나셨던 그 참전 용사분들은 60년 전에 한국 전쟁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던가요?
예, 그분들이요 사실은
네.
태어나신 연대가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입니다.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나라는 일제 식민지였고
네.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에 가보니까 그 나라가 너무 처참했어요, 사실은.
예.
모든 게 다 부서지고 그 아이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황에서 뭐든지 먹을 것만 있으면은 구하고 그다음에 그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저희 나라에서 인분을 비료로 쓰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냄새. 그 비참했던 한국만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50년, 51년, 52년 전쟁 중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도 사실은
예.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전 세계 경제 대국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죠.
예.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가 사실은 전쟁을 잊어버리고 싶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잊혀진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전후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됐습니다.
네.
제가 그 역사와 정치를 가르치지만 이런 나라는 20세기 역사상, 세계 역사상 없는 경우거든요.
예.
그것이 1980년도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88년도에 올림픽이 되고 한국의 경제성장이 전 세계 보도가 되면서 이분들이
예.
내가 싸웠던 전쟁이 그 비참했던 전쟁이 내가 생각했을지로는 한국에는 미래가 없었는데 이 나라가 전 세계 경제대국이 되고 아시아에서 가장 정말 진실한 그런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됐구나라고
예.
느끼면서 그분들은 정말 감격하고 저하고 인터뷰 중간에 또는 말미에
예.
당신이 이룩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질문을 하면
예.
그냥 하염없이 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또
예.
역시 우리가 그것을 일궈냈기 때문에
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공동작품이고
그런
면에서 잊혀졌던 전쟁, 스스로 잊고 싶었던 그 처참했던 전쟁을
예.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로 기억하면서
예.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예.
큰 보람을 느끼면서 학생들이요.
예.
사실은 미국이 항상 어느 나라하고든 어느 시점에서든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세계
네.
전체 문제들을 항상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이 각 곳에 지금 미국의 많은 군사기지들이 있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종류의 또 숫자의 전쟁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사실 종이로 만든 그 교과서에서 한 문장 정도, 한 문단 정도의 한국 전쟁은 전혀 흥미롭지 못하죠.
예.
한국이란 나라를 잘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에서 동네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16살 때 한국으로 갔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은 나이를 속여서 가기도 했어요.
예.
이런 모든 얘기, 가서 겪은 너무나 추웠던 1950년도의 장진호 전투,
예.
그다음에 인천 랜딩, 서울을 회복했던 거,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던 그 아주 자세한 생생한 증언들을 들을 때 이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 예.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 저희 재단에 있는 인터뷰를 듣고 싶어 하고 듣고
예.
난 다음에는 그거를 전부 받아 적고 그래가지고 저희 재단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선생님들도
예.
사실은 너무나 많은 전쟁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디지털로 만들어진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육 자료가 있다면 선생님들은 아주 대환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종우 한국전쟁 유업재단 이사장으로부터 6.25 전쟁과 한국의 발전상을 디지털 교과서로 제작하는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1일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에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2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3도. 황해도 개성,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은 25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은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5도. 함경북도 청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2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8도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2016년 7월 1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장이었습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방송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30일 2016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새로 8개 나라를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새로 지정된 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미얀마, 아이티, 지부티, 파푸아뉴기니, 수단, 남미 북동부의 공화국 수리남입니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이렇다 할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올해도 3등급에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신매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올해 보고서는 인신매매 방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각국 정부는 비정부기구 등과 함께 무고한 시민이 인신매매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공항 연쇄폭탄 테러 사건 용의자들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출신 국적자라고 터키 당국이 30일 밝혔습니다. 터키 당국자들은 여전히 이번 테러 공격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터키 경찰은 이스탄불 내 16곳을 급습해 공항 폭탄 테러 사건 용의자 13명을 체포했다고 터키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당국이 서부 해안 도시 이즈미르에서 시리아 내 ISIL과 연계된 혐의로 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ISIL의 재정과 모집 등을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IL은 아직 이스탄불 테러를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터키 공항 테러로 44명이 숨지고 2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6%포인트로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폭스뉴스가 최근 선거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44%, 트럼프의 지지도는 38%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5월에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를 3%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지만 6월 초 이 같은 수치는 42%대로 39%대로 다시 뒤집혔습니다. 이와 함께 CNN의 최근 5차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으로 보면 클린턴 후보 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6%와 40%로 역시 6%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51%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 후보의 32%를 압도했습니다. 반면 남성 유권자들의 46%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도 35%보다 높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외곽에서 30일 경찰 차량을 겨냥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 차량에는 경찰 후보생들과 훈련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시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반인륜 범죄라고 비난하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은 지난주에도 카불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서 일하는 네팔 경비요원들이 탄 차량에 자살폭탄 테러를 가해 14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를 박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9일 유엔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사우디 정부는 내 외국인들을 함부로 다루고 있다며 전 세계인들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인권기구에서 활동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단체는 서한에서 사우디가 이웃국가 예멘에 대한 무차별 공습 등 여러 인권유린 행위를 일으킨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를 박탈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 반대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학과 경제, 문학, 화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 학자들로 구성된 10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30일 워싱턴에 있는 그린피스 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